비너스의 몸. 비만은 거의 모든 국가에서 중요한 문제다. 2016년 기준으로 성별에 따른 차이 없이 세계 인구 39%가 비만이었다. 이는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다. 다음 지도는 1975년과 2016년 국가별 여성 평균 BMI를 비교한 것으로 남성의 자료도 같은 분포를 보인다. 거의 모든 국가에서 평균 BMI는 증가했다. 1975년에는 저체중 인구가 비만 인구의 두 배였다. 지금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아시아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저체중보다 비만 인구가 많다. 300년 전쯤 시작된 농업혁명 이후 점진적으로 식품의 양과 질이 개선되고 동시에 공중보건 정책이 시행되면서 사람들의 체격은 커지고 수명은 길어졌다. 또한 경제가 성장하고 생산성이 증대되며 여가가 늘어났다. 기계가 수작업을 대체하면서 육체 노동은 줄어들었다. 공장이나 선박, 농지, 광산에서 일하는 노동직보다 사무직이 많아졌다. 식량을 구하기 위해 현대인이 소비하는 에너지는 냉장고로 걸어가거나 마트에 차를 몰고 가는 정도다. 먹고 살기 위해 1년 내내 힘겨운 농사일을 해야 했던 과거와는 다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터에서의 신체 활동은 줄고 당과 지방, 복합 탄수화물이 풍부한 식품은 쉽게 구할 수 있게 되면서 과체중과 비만 인구가 늘어났다. 체중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신장도 커졌다. 1860년 네덜란드인 평균 신장은 164cm밖에 되지 않았다. 지구상의 최장신 국가 중 하나인 네덜란드인의 평균 신장은 현재 182cm이다. 역사 시대를 통틀어 대부분의 시간 동안 식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과체중은 선망의 대상이었고 이는 예술과 문학에 반영됐다. 초기 구석기 시대의 뚱뚱한 여신상부터 플랑드르의 화가 페테르 파울 루벤스의 그림 속 통통한 인물까지 사례는 다양하다. 루벤스가 그린 비너스의 몸은 부와 높은 지위를 반영한다. 루벤스의 비너스는 분명 잘 먹었을 것이고 흰 피부를 보면 보통의 농민처럼 밖에서 일한 적이 없을 것이다. 세르반테스의 산초판자, 셰익스피어의 폴스타프, 코카콜라의 산타클로스와 같은 뚱뚱한 인물은 쾌활하고 사랑스럽게 여겨졌다. 비만이 부끄러운 일이 되고 패션계에서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을 이상적으로 여기게 된 것은 20세기 후반의 일이다. 17세기 보통 여성들은 루벤스의 모델과 같은 몸매를 가질 수 없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99%의 여성은 슈퍼모델과 같은 몸을 가질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지나치게 마르면 건강에 좋지 않다. 면역체계가 약해지고 영양소 결핍과 골밀도 저하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른 문제도 많지만 심혈관계 질병의 위험이 있다. 앞에서 본 것처럼 다행히 기근은 드문 일이 되었고 만성적인 영양실조와 배고픔의 나날은 끝났다. 이러한 진보는 좋은 일인데 그 이면에는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 현대인이 있다. 비만율이 치솟고 이와 관련된 온갖 건강 문제가 생겼다. 사람의 체격은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체질량 지수로 측정할 수 있다. 정상 범위는 18.5에서 24.9kg per 제곱미터이며 30이 넘으면 비만으로 본다. BMI는 과체중 여부를 판단하는 유용하고 간단한 지수이지만 완벽하지는 않다. 몸매가 탄탄한 운동선수는 근육량이 많아 정상 범위를 벗어난다. 과식한다는 편견이 있는 미국과 영국 모두 BMI 상위 10개국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른 두 지역이 비만 국가 목록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태평양 연안국과 중동이다. 쿠웨이트는 페르시안만 연안에 있다. 석유 산출국의 부유함은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를 불러들였고 420만 인구 중에 인도아 대륙과 다른 아랍 국가에서 온 외국인 체류자가 70%나 된다. 대부분이 수도인 쿠웨이트에 산다. 쿠웨이트 국민은 대체로 건강 상태가 좋고 기대 수명도 78세로 나쁘지 않다. 이주 노동자가 많아 인구의 60%가 남성, 40%가 여성으로 성비는 불균형하다. 쿠웨이트는 세계에서 비만 인구가 가장 많다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인구 43%가 비만이고 70%가 과체중이다. 패스트푸드, 액상 과당 음료, 루카이 마트라는 달콤한 만두가 잘 팔린다. 더운 기후 때문에 야외 활동을 하지 않고 에어컨이 켜진 실내에서만 지낸다. 아이들은 열기 속에서 걷는 대신 부모님의 차를 타고 학교에 간다. 그래서 특히 청소년 사이에 2형 당뇨 비율이 치솟고 있다. 쿠웨이트 사람들은 위의 많은 부분을 제거하여 식사량을 줄이는 위소매 절제술 등 체중감량 수술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쿠웨이트에서 비만과 관련된 수술 치료를 받는 사람은 매년 3천 명이 넘는다. 쿠웨이트와 기타 중동 국가에서 비만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현대에 들어 갑작스럽게 문화가 변했기 때문이다. 중동 국가는 몇 세기 동안 유목 생활을 했으며 가족이 먹고 살기 위해 가축을 기르고 농사를 지었다. 늘 다소 불안정하게 생활했기에 통통한 아이가 건강하고 마음껏 먹는 것이 좋다는 믿음이 생겼다. 신체 활동이 많고 때로 음식이 부족한 시기가 닥치던 과거에는 먹을 수 있을 때 최대한 먹어두는 것이 바람직했다. 당장이라도 정크푸드를 먹을 수 있는 현대의 도시 생활에는 맞지 않는 식습관이다. 태평양을 따라 나우루, 쿡 제도, 팔라우, 마셜 제도, 투발루, 통가, 사모아와 피지가 흩어져 있는데 이 작은 섬나라들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뚱뚱한 사람들이 산다. 중동과 마찬가지로 전통적으로 신선한 과일, 채소, 생선을 먹던 사람들이 최근 호주, 뉴질랜드, 미국에서 수입한 고열량 가공식품을 먹는다. 생태학적 변화로 섬의 농지가 망가지면서 수입식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 태평양 섬에 사는 사람들은 보통 골밀도가 높고 근육량이 많아 훌륭한 럭비 선수가 될 수 있는 체형이지만 체중이 너무 많이 느는 경향이 뚜렷이 보인다. 자연 선택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폴리네시아인과 미크로네시아인은 크게 보아 4000년 전쯤 동남아시아에서 유래한 오스트로네시아 민족에 속한다. 이 지역에서 아웃트리거 카누가 발명되면서 역대 가장 위대한 항해가 시작됐다. 대양을 건너는 장거리 항해를 가능하게 한 최초의 기술이다. 아웃트리거 카누는 한 개 또는 두 개의 아웃트리거를 본 선체에 막대로 연결한 형태로 두 대의 카누를 묶는 데서 출발했다. 파도가 거칠 때도 안정적으로 속도를 유지할 수 있다. 현재 대만 사람들은 대부분 한족의 후손이지만 대만 원주민은 오스트로네시아인이었다. 오스트로네시아인은 대만에서 남쪽으로 이동해 필리핀, 인도네시아, 뉴기니에 도착했고 그곳의 원주민과 섞여 살았다. 거기서 다시 미지의 바다로 향했고 결국 지구 반바퀴에 걸쳐 살게 되었다. 3000년 전에는 뉴기니 북동쪽 미크로네시아의 작은 섬 수백 개에 도착했다. 그로부터 1500년 후에는 하와이로 이동했다. 다음은 뉴질랜드였다. 한편 인도네시아에서 서쪽으로 향한 무리는 인도양을 건너 비슷한 시기 마다가스카르에 도착했다. 오스트로네시아인이 동쪽으로 가장 멀리 간 곳은 칠레에서 서쪽으로 3219km 떨어진 라파이누인 것으로 보인다. 더 멀리 가서 남미 사람들과 만나거나 마다가스카르 서쪽으로 가서 동아프리카에 닿았을 가능성도 있다. 이때는 문자가 없었지만 공통된 문화와 유적, 언어와 유전자는 놀라운 탐험과 정착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아마도 이러한 역사로 인해 태평양 섬의 비만율과 당뇨 환자 비율이 높은 듯하다. 아우트리거 카누를 타고 미지의 대양으로 나섰던 용감 무쌍한 뱃사람들은 언제 육지에 닿을지, 육지를 찾을 수는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선원들은 항해에서 식량이 떨어져 굶주렸다. 체지방이 적은 사람이 가장 먼저 죽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살아남은 태평양 섬 주민들은 항해에 나섰던 비만인의 후손일 것이다. 수천 년 동안 여러 차례의 유전적 병목 현상으로 마른 선원들이 죽었고 그래서 비만의 성향이 강력하게 남았다. 궂은 날씨에 개방된 카누를 타고 몇 주 동안 여행하면 물에 젖은 채로 지내야 한다. 태평양 항해는 보통 열대 지방에서 이루어지지만 때때로 끔찍하게 추운 날도 있었다. 이런 조건에 잘 대처하고 저체온증을 이길 수 있는 신체 유형이 자연의 선택을 받았을 것이다. 태평양 섬 사람들의 이야기는 절약 유전자 가설의 특수한 사례다. 1962년 미국의 유전학자 제임스 닐은 현대의 비만이 왜 이렇게 흔한지에 대한 답으로 절약 유전자 가설을 처음 제시했다. 닐은 건강에 나쁘고 흔하며 유전적 요인이 있는 당뇨 같은 질병이 어떻게 유전자에 남아 내려왔는지 의문을 가졌다. 그리고 지방 축적과 관련된 유전자 변종이 과거에는 생존에 도움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식량이 부족한 시기에는 유리하기 때문이다. 식량 공급이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잘 먹을 수 있을 때 살을 찌워두면 도움이 된다. 내년에 흉년이 들지도 모르는 일이니까 말이다. 하지만 기근이 사라지고 고열량 식품이 풍부해진 현대에 와서 지방 축적은 문제가 됐다. 현대의 비만인들은 오지 않을 흉년에 대비하고 있는 셈이다. 그럴듯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절약 유전자 가설은 근거가 빈약하다. 문화와 생활 양식, 유전자의 영향을 분리해서 연구하기란 쉽지 않으며 일부 유전자가 전적인 원인이라는 의견은 대단히 의심스럽다. 게다가 태평양 섬 사람들뿐 아니라 현대인은 모든 기근에서 게다가 태평양 섬 사람들뿐만 아니라 게다가 태평양 섬 사람들뿐 아니라 현대인은 모두 기근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즉 뚱뚱한 것이 생존 자산이었던 사람들의 후손이다. 절약 유전자 가설에 들어맞고 지방 축적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전자 변형은 몇 가지 뿐인데 사모아인에게서 그중 한 가지가 발견된다. 가능성 있는 또 다른 비만 가설은 사람을 쉽게 살찌게 하는 돌연변이가 현대사회에서의 생존에 불리하지 않아서 도태되지 않고 DNA에 전해졌다는 것이다. 체중에 영향을 미치는 돌연변이는 때때로 무작위로 일어난다. 야생동물의 경우 비만을 유발하는 돌연변이를 제거하는 강력한 선택 과정이 있다. 살찐 동물은 포식자의 표적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 가장 많은 고기를 제공하는 가장 큰 동물은 사냥의 표적이 되며 몸이 무거우면 도망가기도 어렵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속 인간의 선조의 뼈에 있는 이자국을 보면 대형 고양이과, 갯과, 곰, 악어, 맹금류가 인간의 천적이었다. 최대 5만 년 전 이탈리아에 살던 네안데르탈리는 하이에나의 먹이였다. 그러나 현대 인류는 인간을 사냥하던 포식자들을 말살했다. 인간을 죽일 수 있는 어떠한 동물의 존재도 용납하지 않았고 협동, 언어, 사냥이라는 재능을 활용해 수많은 대형 포식자를 멸종으로 내몰았다. 인간이 우위를 차지하면서 호랑이, 치타, 곰 등은 사라졌다. 특히 아메리카, 호주, 태평양 섬과 같은 새로운 땅에 도달한 현대 인류는 빠르게 천적을 제거했다. 인간을 사냥할 수 있는 동물이 사라지자 비만은 그다지 약점이 아니었다. 비만이 될 수 있는 돌연변이를 가진 인간은 먹히는 대신 살아남았고 오히려 더 잘 살았다. 쌍둥이와 가족을 연구하면서 비만의 유전적 편향이 증명됐다. DNA 변형의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DNA 염기 서열에서 하나의 염기가 다른 것으로 바뀌는 단일 염기 변이다. 수백 가지 SNP와 유전자가 각각 작지만 유의미한 변화를 유발하며 비만 경향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비만을 촉진하는 SNP가 왜 퍼졌는지 절약 유전자 가설 말고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는데 모두 공통적으로 한 유전자가 신체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전제한다. 예를 들어 어느 세대의 돌연변이가 일어나 새로운 지방세포가 만들어졌고 이것이 태아의 발달, 특히 뇌발달에 유리한 점이 있어서 감염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됐을지도 모른다. 이 경우 어릴 때는 이점이었던 지방세포가 성장 후 비만을 유발할 수 있다. 여러 유전자와 SNP가 이런 식으로 작용한다. 다양한 영향이 있으며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 특정한 SNP가 유리한지 아닌지 판단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 가지 질병의 발병 확률을 높인다는 이유만으로 나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좋은 영향을 아직 알아내지 못했을 수도 있다. 비만은 건강에 다양한 악영향을 미친다. BMI가 40에서 44라면 수명은 평균 6.5년 단축된다. BMI 55에서 60의 고도 비만이라면 13.5년이 줄어든다. 비만은 심장병, 암, 당뇨병, 신장질환, 만성하기도질환, 독감, 폐렴으로 인한 사망률을 높인다. 전반적으로 비만은 흡연만큼 건강에 나쁘다. 2위와 상당히 격차가 큰 사망원인 1위는 심장마비로 이어지는 관동맥성 심장질환이다. 산소가 풍부한 혈액은 몸에서 가장 큰 동맥인 대동맥을 타고 심장에서 나간다. 대동맥에서 갈라져 나간 관상동맥은 심장 근육으로 되돌아온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방질이 형성한 퇴적물이 관상동맥 내벽에 쌓이면 동맥이 경화되고 좁아져서 혈류가 제한되고 심장에 충분한 산소를 전달하기 힘들어진다. 동맥이 좁아지면 혈전이 발생하여 심장마비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갑자기 차단되어 심부전이 일어나고 산소가 가득한 혈액을 공급받지 못한 뇌는 10분 안에 죽는다. 뇌졸중은 두 번째로 흔한 사망 원인으로 역시 혈관 질환이다. 뇌혈관이 막혀서 차단된 부분의 뇌세포가 죽는 경우다. 둘 다 비만인 에게서 발병 확률이 더 높다. 과체중인 사람의 지방 조직에는 산소와 영양소가 필요하고 이는 혈액으로 전달된다. 심장이 더 많은 혈관으로 피를 뿜어내기 위해 더 열심히 움직여야 하므로 혈압과 심박수가 높아진다. 압력이 높아진 동맥은 쉽게 터지고 그 하류에 있는 조직은 죽는다. 또한 체중이 많이 나가면 관절, 특히 부하가 심한 무릎과 고관절에 부담이 된다. 골관절염이 발생하여 뼈의 끝부분을 보호하는 연골이 닳아 통증, 부종과 경직을 유발할 수 있고 활액막에도 염증이 생긴다. 결국 관절 치환술이 필요할 수 있다. 과체중 남성은 전립선암이나 결장암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 과체중 여성은 유방, 결장, 담낭, 자궁에 암이 발생할 확률이 더 높다. 지방세포는 신체의 다른 세포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신호를 보낸다. 인슐린 수치를 높이고 폐경후 여성의 유방과 자궁에서 세포 분열을 유도하는 에스트로겐을 생성하고 염증을 유발한다. 모두 암세포의 핵심인 세포 성장과 분열을 촉진하는 과정이다. 비만인에게는 수면 무호흡증이 흔하다. 잠시 호흡이 멈추면서 자주 깨서 깊이 잘 수 없는 증상이다. 흉벽에 체중이 더해지면 폐가 짓눌려 호흡을 방해하고 호흡기 문제를 일으킨다. 비만은 신장에도 엄청난 부담을 주어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신장 기능이 떨어진다. 이는 체액 부종으로 나타난다. 손발이 붓고 숨이 가쁘고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고 피로, 불면증, 어지럼증, 근육 경련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중년의 비만이면 노년기에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이유는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심장을 잘 관리하면 뇌에도 좋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당뇨병은 혈당을 안정시키는 호르몬인 인슐린의 저항성이 생겨 혈당이 치솟는 질병이다. 2형 당뇨의 주요 원인은 비만이다. 2형 당뇨는 보통 성인이 된 후 시작되지만 아동 발병 사례도 늘고 있다. 심지어 경도 비만도 당뇨의 위험을 상당히 높인다. 2016년 WHO는 당뇨 환자가 4억 2,200만 명이라고 발표했는데 1980년보다 4배나 늘어난 수치다. 소득 상위 및 중위 국가에서 높아지는 비만율과 평행선을 그리며 가장 빨리 증가하고 있다. 2016년 당뇨로 사망한 사람은 160만 명이며 심장마비, 뇌졸중, 실명, 신장질환, 하지절단 등 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은 더 많다. 비만은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좋지 않다. 현대사회에서는 마른 몸을 이상적이고 매력적으로 본다. 그래서 비만인은 게으르고 살을 뺄 의지가 없다는 비난을 받는다. 사람들은 공공연하게 반감을 드러내고 편견과 차별, 조롱의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현대사회에는 적절하지 않은 본능, 행동, 유전자의 결과물이라는 관점으로 비만의 대유행을 바라볼 수 있다. 아무리 DNA에 있다고 해도 부적응은 해롭다는 뜻이다. 진화에는 시간이 걸린다. 진화에는 시간이 걸린다. 특정 유전자의 해로운 영향으로 인해 해당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감소하는 데 여러 세대가 걸린다. 그러므로 갑자기 환경이 바뀐다면 우리는 새로운 생활 방식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며 살게 될 것이다. 절약 유전자가 이런 사례일 수 있다. 단 음식을 좋아하는 인간의 입맛 역시 원하는 것과 몸에 좋은 것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다. 농경을 시작하기 전 선조들은 단당류 음식을 먹을 일이 거의 없었다. 과일을 먹거나 꿀벌 수천 마리의 방어를 뚫고 꿀을 얻어내는 정도가 전부였다. 단 음식에 대한 갈망은 과일을 먹게 했고 그래서 인간은 비타민C를 섭취할 수 있었다. 아마도 인간은 괴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 당을 원하도록 진화했을 것이다. 그런데 지난 수천 년간 더 크고 달콤한 과일을 개발했고 사탕수수와 사탕무, 메이플 시럽을 재배했고 양봉을 시작했다. 인간의 설탕 사랑은 부적응 현상이다. 비타민C를 충분히 먹는데도 단 음식을 갈망해서 비만과 당뇨, 충치를 얻는다. 당을 너무 좋아하는 것 말고도 인간이 현대의 삶에 적응하지 못하는 예는 많다. 덥고 습한 지역에 살던 고대 인간의 식단에는 소금이 충분하지 않았다. 그래서 소금을 좋아하도록 유전자를 진화시켰다. 시대가 변하며 이러한 적응은 부적응이 되었다. 현대인은 짠 음식을 먹으면서 고혈압을 얻었다. 야간 조명으로 자연적인 체내 시계를 교란하는 것이나 나쁜 수면 습관도 비만을 유발한다. 현대 세계에서 부적응은 식습관으로 끝나지 않는다. 수렵, 채취 사회에 더 적합한 인간의 신체는 온갖 건강 문제를 겪는다. 읽기, 앉아있기, 신발 착용은 각각 근시, 요통, 건망류를 유발했다. 운동 부족은 고혈압을 불렀다. 기대 수명은 80세로 늘었을지 모르지만 그 대신 오랜 시간 만성적인 건강 문제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졌다. 현대사회에서 기대수명을 늘리는 한편 건강 문제를 겪지 않기 위해 장수하는 사람의 생활 양식에 관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최고령층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영국에서 100살까지 사는 사람의 수는 1983년 3,041명에서 2013년 13,781명까지 늘어났다. 그중 0.1%는 110살까지 살았다. 이들이 왜 특별한지에 대해 수많은 연구가 이뤄졌다. 보스턴 대학의 뉴 잉글랜드 백세인 연구가 그중 하나다. 1995년에 시작된 이 연구는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근처의 8개 마을에 집중됐는데 당시 전체 인구 46만 명 중 약 50명이 100세 이상이었다. 이 연구는 이제 세계 100세인 연구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약 1,600명의 100세인과 아들, 딸 500명, 그 아래 세대 300명을 추적하고 있다. 110세 이상인 사람도 100명이 넘는다. 일본 규슈 본섬에서 남쪽으로 800km 정도 떨어진 오키나와에서도 100세인 연구가 진행된다. 오키나와는 일본에 속하지만 거주자들은 유전적으로 다르고 일본 표준어 사용자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를 쓴다. 오키나와의 기대 수명은 세계에서 가장 길다. 100세를 넘긴 사람도 가장 많아 일본 전체보다 50% 많으며 미국의 3배다. 더 놀라운 것은 현재 오키나와의 100세인들은 기대 수명이 40세를 겨우 넘는 시절에 태어났다는 것이다. 이들은 전염병과 자연재해, 1945년 태평양 전쟁의 가장 잔혹한 전투에서 살아남았다. 이들의 현재 심장병 사망률은 미국의 3분의 1, 알츠하이머 사망률은 놀랍게도 10분의 1이다. 오키나와 백세인 연구의 목표는 유전자와 생활양식 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그 이유를 찾는 것이다. 초장수 인구를 연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100세 이상 산 여자는 남자의 약 5배이고 나이가 많아지면서 여성의 비율은 더 커진다. 2020년 1월 세계 최장수 20명은 모두 여성이었다. 일본인이 많았다. 비만이거나 흡연 경험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알츠하이머는 나이와 강한 상관관계가 있지만 이 초고령자들은 대부분 치매를 겪지 않고 뇌가 건강했다. 심혈관계 질환과 당뇨 역시 드물다. 여성들은 생애 내내 노화가 느려서 늦은 나이에도 출산이 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백세인들은 비타민 A와 E의 수치가 높고 적혈구가 활발하고 면역체계가 강하다. 이들은 DNA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돌연변이를 수정하는 능력이 강한데 DNA 손상은 노화 과정의 핵심 특징이다. 110세 이상 산 사람은 놀랍게도 노화성 질환에 걸린 경우가 거의 없었고 결국 장기 부전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다. 오키나와 사람들이 건강한 식단을 유지한다는 사실은 당연해 보인다. 고구마, 콩, 녹색 채소, 뿌리, 여주, 과일, 해산물 약간, 살코기가 전통적 식단이고 제스민 차를 즐겨 마신다. 전반적으로 이들의 식단에는 복합 탄수화물이 많고 열량은 낮으며 단백질 함량이 적절하고 육류와 정제 곡류, 당, 유제품은 거의 없다. 단백질과 탄수화물 비율도 중요하지만 오키나와 사람들은 보통의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하라아치 분메, 즉 배가 80% 찰 때까지만 먹는다. 서구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식습관이다. 그래서 비만은 드물다. 1960년 이전에 쌀이 주식일 때 오키나와인들은 일반적인 추천 열량보다 10에서 15% 적게 먹었다. 장기적으로 열량을 제한하면 수명이 길어진다는 가설은 많은 동물 실험에서 유효하다고 증명됐다. 그러므로 단순하지만 어려운 장수의 비결은 매일 조금씩 덜 먹는 것이다.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면 식욕을 떨어뜨리거나 지방 흡수를 줄여주는 비만 치료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통 불쾌한 부작용이 따른다. 비만을 극복하는 약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열량을 덜 섭취하고 운동을 통해 더 소비하는 단순한 전략이 최선이다.